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3절 한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3절 한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교리인 하나님의 섭리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교리를 알고 믿는 신자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오늘의 고단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며 또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지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 말씀의 본뜻들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거라다 하시는 그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알고 믿는 자유시는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만족이 우리의 마음을 풍족해 하여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신자는 요즘처럼 결실의 계절 가을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요 근래 야외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황금 들녘에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보면서 그리고 탐스럽게 매달려 있는 감이나 배나 사과를 먹으면서 때로는 각종 야채와 그 채소들 그리고 땅콩과 같은 뿌리 식물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고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실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555m 123층이나 되는 롯데 타워 빌딩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건축비가 얼마인가? 제가 보니까 3조 8천억.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에서 잘 가늠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비용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그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1년에 내는 재산세가 얼마인지 토지세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매달 내야 되는 전기세, 상하수도세를 비롯해서 유지, 보수, 관리 비용 등등 인건비도 제출한다고 볼 때 그 유지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이 유지되는 일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는 인간이 지은 건물처럼 정적인 상태로 있지도 않고 매 순간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특별히 태양은 빛과 에너지와 열을 계속해서 발산해냅니다. 창초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빛과 열을 발산해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뗄감을 우리가 가져다 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기는 여전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런 것들의 움직임도 규칙적이라는 것이죠. 때로 치밀하게 만든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전철이나 항공기, 이것도 이 착륙, 운행, 때로 사고가 나지요. 그런데 수도 셀 수 없는 온갖 행성들이 창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때로 뭐 별똥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큰 어려움이 없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큰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없고,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제외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러는 것을 가리켜 흔히 소위 섭리라고 말합니다. 당길 섭자, 다스릴 리자를 써서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기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이 표현의 영어 단어는 providence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provide, 공급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다소 형식적인 말에서 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매우 깊고 넓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곧 예정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단지 자연현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해를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해를 지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창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별되고, 그리고 피조물의 존재성은 창조주에게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가와 작품이 구분되고 작품이 작가에게 의존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불신 세상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이 범신론 사상입니다. 범신론은 우주 삼라 만상이 다 신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자들은 창조 개념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범신론 사상에서는 신과 피조물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죠. 과연 범신론자들의 주장대로 신과 우주 사이의 구분이 없습니까? 어떤 대립도 없습니까? 만약에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온 우주 삼라만상이 신이라고 하면 우주 안에서 어느 한 개인이 행동할 때 그 개인의 행동은 신의 행동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달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평화를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이 되는 거죠? 신적인 일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처럼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조약 제안을 거부하면 이것 역시도 신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과연 신인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 위에서 생명호흡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범신론은 사실상의 무신론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즉 신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신이, 즉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상도 있습니다. 이 사상을 가리켜 디즘, 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범신론보다는 이신론이 훨씬 낫습니다. 왜요? 그래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과 창조 세계는 적어도 구별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신론자들은 신과 창조 세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그래서 신이 창조 세계 안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이신론자예요. 아, 그래도 피조물을 만든 어떤 창조주가 있지 않겠나, 조물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뭐 산을 보고 절하기도 하고, 뭐 절간에 들어가면 뭐 손을 빌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되게 이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발짱 끼고 바라보기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의 기원자요, 모든 활동의 시발자로서 한번 어떤 운동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을 정정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번 시작된 원리 속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잡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당구장에서 아마 한 몇 번 가본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정도. 당구장에 가면 큐가 있죠. 그 큐를 가지고 당구공을 이렇게 탁 칩니다. 친 다음에는 만약에 중간에 공이 돌아가는데, 또 공이 어느 쪽으로 가는데 그 공을 만약에 큐대로 대면 어떻게 되죠? 실격 처리죠, 그죠? 그래서 한번 툭 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라만 보면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작동시켜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발짱 끼고 계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신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신론자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의 운명에 대해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냉담한 채로,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도 우주가 혼동 속에 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바라만 보기만 한다라는 견해, 이것이 하나의 견해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신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자신이 감독하거나 돌볼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보강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 개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런 범신론과 이신론 사상 안에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고장이 나면 고장난 곳에 가야 되고 고장난 부품을 교체해야 돼요. 혹 누가 죽을 뻔한, 실제로 지금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구조대에 가서 그 사람을 구해와야 돼요. 개입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범신론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구원하러 갈 신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신론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개입할 어떤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신론과 이신론 종교는 사리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모슬렘, 이슬람을 보세요. 전부 다 금욕, 고행, 그 다음에 뭐 성지순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범신론과 이신론 사상은 이처럼 구원도 불가능하지만 신에 대한 감사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범신론은 구별된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신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에 대한 감사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 안에 내재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 가운데 실행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참으로 아는 신자는 평안한 상황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 일들도 마침내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의사들이 극단적인 처방을 할 때 비상약을 쓰는데요. 평소에는 독이 되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를 신뢰할 때 그 독이 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대척점에 서 있는 그 부정적인 일조차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존, 통치, 협력, 이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요소는 구분되지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보존 따로, 통치 따로, 협력 따로, 따로 놀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한 이해 방식 안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사랑이고 그분은 공이고 우리가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단일한 분이죠. 이러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섭리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줄 믿기에 이 세 가지를 잠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존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물의 존재가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당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8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2013년도에 이사 왔는데 올해가 2021년이니까 8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간에 이 건물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들 오랜 기간 동안 나오셔서 청소하셨죠? 그리고 관리부 직원들 고장난 거 고치셨죠? 부서진 거 보수하셨죠? 또 21년 동안 썼던 가스 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1층에 이제 내일 교체를 하는데 그것도 280만 원이에요. 이처럼 보존하고 유지하는 이 일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새 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집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가면 갈수록 고장나요. 녹습니다. 이런 면에서 창조하신 만물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작업인 보존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인생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말했는데, 호흡을 칼뱅은 성령을 취하시면, 호흡을 거두시면이라는 말을 성령을 취하시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세상을 붙든 손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모든 육체적, 정신적 활동, 또 모든 운동과 생각, 그 효과를 그 목표를 향해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통치예요. 다스림입니다. 지성적인 피조물이든지 이성이 없는 무생물이든지 혹은 피조물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우리 몸에도 자율신경계와 비자율신경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위, 여러분들이 활동하라 명령해서 활동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활동합니다. 때로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해도 그 역행하는 일조차도 어떤 일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되고 말아요. 가로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빌라도, 헤롯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았지요? 그것은 매우 부정적인 일이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력 혹은 동사활동이라고 말합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통상적 방편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죠. 통상적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마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피조물의 작용, 원리, 법칙, 인간의 자유의지, 그 다음에 맹수의 야수성,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가리켜 협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경륜 가운데 때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니 제2원인이라고 그래요. 제1원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죠. 제2원인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성냥불을 켜서 촛불에 불을 붙일 때, 그때 성냥의 유황에서 나오는 이 불이 중간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유황이 없으면 아무리 켜도 켜지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것이 제2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협력, 하나님의 동사활동은 피조물이 현재 하는 일뿐만 아니라 피조물 앞서서도 하나님이 협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 신앙은 이신론과는 달리 절대로 다른 것이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과 완전히 단절된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사실을 알았던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 제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련하여 볼 때, 예지는 미리 아는 거죠.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련하여 볼 때 모든 일은 변함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바로 그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히 일어나도록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데 제 이 원인의 성질에 따라서 때로는 필연적으로, 때로는 자유롭게, 때로는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실행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2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데 그 제2원인에는 인간의 의지의 자유와 또 우발적인 일들, 우연한 일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흔히 전쟁 미치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의 전투에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총 5,4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대다수가 다 죽은 거예요. 불과 1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틀러의 자유의지를 통제하지 아니하시고 왜 전쟁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이런 질문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좀 통제하지 아니하시는가? 좀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연한 일로 동창을 만나서 사업이 잘 됐는데 그 사업이 잘 되는 덕분에 허랑방탕해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일이라고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찬양합니다. 그랬다가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정이 실행되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인간의 자유의지, 우연성, 우발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인 섭리와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는가? 스콜라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필연 속에 우연 또는 우발성이 존재하며 우발성 안에 인간의 자유 선택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우연한 일은 지금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지만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은 결정을 유보해서 제2원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소위 하나님의 필연적인 지식과 자유로운 지식 사이에 있는 중간 지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책을 읽다가 중간 지식 이런 말이 나오면 도대체 중간 지식이라는 게 뭐 어중중하게 안다는 이야기인가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설명을 통해서 책을 읽어나가시면 돼요. 이 중간 지식은 조건적인 미래의 지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조건적으로 알아요. 어떤 상황이 조성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제2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에게 자유를 그냥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알아서 알아. 그래서 많은 사건의 발생 여부를 제2원인에 두어서 아직은 미결정 상태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식의 설명이 합당합니까? 이런 식의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사역에 비하면 이런 식의 설명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에도,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작정이 명백하게 실행되는 과정이 섭리인데 이 섭리의 과정 안에 인간의 자유, 선택, 우연성, 우발성이 함께 일어나서 도대체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왜 히틀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5,400만이나 되는 그 사상자를 내도록 만들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것을 그 사람에 맡겼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식의 설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연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섭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해되지도 않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방식으로 고삐를 다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다 주관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가장 악독한 일에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연한 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임을 서술하는데 성경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 좋은 예가 룻기 2장 3절이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도 없으니까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추수 때가 되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이 이삭을 자르면 떨어진 것은 줍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떨어진 그 이삭이라도 주워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했는데 룻기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곡식 베는 자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누굽니까? 나오미의 근족이잖아요. 잃어버린 영 토지를 사준 사람이잖아요.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하란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물가에 딱 앉아가지고 도대체 어디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제가 구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다가 한 여자가 만약에 물을 길러 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면 물도 주고 아울러 낙타 열 필을 데려왔는데 낙타 열 필에게도 물을 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곧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이삭의 아내감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마치지 못해서 기도가 아직 끝도 안 났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물동이를 가지고 나온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라고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감사하게 돼요.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의 역사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 4세기 히포의 감독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느 날 자기 회중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자기 논지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때로 말하려고 하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 예를 들려고 했는데 깜빡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논지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마니 교회에서 나온 경험이 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 교회 해악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루무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마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마니교에서 심취했다가 복음 전도자가 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설교를 듣고 그가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인가요?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온 선교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의 죽임을 목격한 최지량이라는 사람, 당시 13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하면서 흘려놓았던 세 권의 한문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서양 사람이 가져온 것을 내가 취하면 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한테 줬어요. 그런데 이 박영식이 그걸 가져다가 벽지로 다 발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지량이 영문 주사 박영식 집에 갔다가 벽지에 발린 한문 성경을 읽고 회심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사에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 일만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화성교회 부목사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의 손주를 오랜 기간 동안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손주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친구가 입대하게 됐어요. 예전에 입대 전날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지요? 입영전야 노래 부르고 하지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술도 먹고 파티도 했는데 약간 2층 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 그 2층 난간에 기대 있다가 뒤로 떨어져서 척추 마비가 되었고 오랜 기간 누워 있다 보니까 욕창이 나가지고 국립재활원에 재활을 받게 되었고 여러 번 수술을 했습니다. 제 아내 친구가 국립재활원의 정형외과 원장이어서 제가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여러 번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또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지금은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지만 저희 교회 여성도님 남편이 목수 일을 하다가 천장 일 같은 거 이렇게 높은 일을 하면 높은 데 올라서잖아요. 거기서 뒤로 떨어져서 그날 돌아와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 도대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어떻게 실행되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연 혹은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표면상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해서 일어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렌에 팔리는 일들 주님께서 다 주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골프 치러 나갔다가 벼락 맞아 죽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벼락은 자연현상으로서 중간 원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 51장 16절에 그가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 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접할 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남편이 갑자기 사고사로 죽었다든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까지 그 나쁘고 악한 일에도 히틀러처럼 전쟁광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는가? 오늘 저는 시편 115편 3절을 읽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범위를 따라 생각하면 인간이 스스로 짓는 악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질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악도 하나님의 결정에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께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이 아니고 허용한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정과 허용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이처럼 허용하시는가? 이처럼 불행한 사태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왜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도록 하셨는가? 거기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은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에도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는 개입됩니다. 허용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다소 좀 느슨하게 그냥 목을 졸라매니까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허락을 한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에도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가 개입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니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온 우주 만물에 이런 사건, 사고들,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누구한테 있나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였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꾀를 내었다고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린 편에서 우연한 일처럼 보이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 모순처럼 보여도 그 모순을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순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기 때문이죠. 제가 사가조서 공부를 할 때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잘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성경이 읽을 때마다 쭉쭉 이해가 잘 되세요? 아니죠. 그렇죠? 매우 어렵죠. 이야기처럼 읽으니까 그냥 그렇지 사실은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다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런저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반드시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저한테 간혹 질문을 해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질문이 해소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린가 하면 만약에 성경이 다 이해된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삼일체 교리 다 믿으시세요? 안 믿으시잖아요. 어떻게 인격, 위격이 셋인데 어떻게 본질은 하나입니까? 어떻게 셋인데 하나로 존재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나 사역 방식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해되지 않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섭리 방식은 이 세상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가운데만 볼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올바로 알고 믿고 이해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혹 감사한다 할지라도 내키지 않는 감사요? 억지 감사겠죠? 마음에 흔쾌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해소되지 않는 질문 때문에 그 영혼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문에 시달려서 나중에는 불신앙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 양육이 왜 중요합니까? 아이들과 왜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요? 이성이 자라면 제가 앞서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에서 드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아이들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부모들은 그 내용들을 잘 받고 함께 소통하면서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이해를 갖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든지 그러면서 교통과 교제를 단절하면 결국 어느 순간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예배가 왜 중요하지요?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정돈이 되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가정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섭리 교리를 마음에 새기고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오류와 잘못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에 너무 지나친 방점을 둔 나머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기는 하지만 앞서 제가 중간 지식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은 우리의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어떤 일의 성취 여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 운명론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고 무슨 소리냐?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 무슨 주일날 예배를 드려? 수험생이면 공부해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서 움텄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고 신앙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 보니 삶은 점점 꼬여지게 되어서 나중에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의 원인만을 캐내려고 해요.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질병을, 고통을 얻어 주셨는가? 교훈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가? 나의 생활 방식에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가? 물론 살피긴 살펴야 되겠지만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갖다 보니 이미 일어난 일을 통해서 교훈은 못 받게 되는 그래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세월 다 보내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오류를 시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 교리가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발적인 일, 실수, 잘못, 그 다음에 전쟁, 자연재해, 쓰나미 등등 이런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을 믿을 이유도 없고요.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갖지 않고서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말뿐이죠 뭐. 뭘 맡겨요 맡기기를. 그냥 내 팽개친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약화되면 무슨 찬송이 필요하겠으며 무슨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어느 것 하나라도 주관하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협력하지 않으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화를 예로 들어보세요. 영화 세트장. 영화를 위해서 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소품, 영화를 위해서 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배역, 영화를 위해서 전적으로 배우를 섭외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써나가는 과정 안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더 철저하게 역사하실까? 영화를 예로 들어도 확연한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섭리합니다. 그러나 영화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것이 뭐죠? 영화 감독이 배우에게 코치나 할 수 있어도, 그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모든 역량을 다 내도록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통상적 섭리 방식을 통해서만 아니고 통상 방식 방편을 내려놓고서라도 초월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런 내용을 믿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할 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불치병에 걸렸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겪고 질병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회의감에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의 얄팍한 이성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이라는 이 말은 이성을 믿고, 자기 이성을 믿고 섭리의 비밀을 살펴보려는 시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고는 했지만 헛수고했다 그 말이죠. 알 수 없었다는 그 말이죠. 인간의 이성은 환난 중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없고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혹 어떤 수단을 찾더라도 인간의 타락한 죄된 본성에서 나온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주의로 선택했기 때문에 루터는 노예의 의지라고 말했던 거예요. 에라스무스와 다르게. 인간이 뭐 자유롭게 뭘 하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의 종도로 하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결국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언제 깨달았다고 그러죠?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때 내 마음은 종돈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상황에 휘둘려요. 일하는 현상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죠? 원망, 불평, 염려, 근심, 모든 부정적인 마음이 마음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명목상의 통치자가 아니세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너무 작아서 그냥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분도 아니세요.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십니다. 창조주로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반론과 회의에 답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은 자랍니다. 청년들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시 공부하는데 제가 다시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이번 감사주일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감사미를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섭리교를 제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역경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죠. 요셉처럼 아무런 잘못 없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온갖 모욕을 다 당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족 전체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섭리가 주는 또 유익이 뭡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100%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니 120% 열심히 해놓고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뿐만 아니라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적 통제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염려, 근심, 불안, 걱정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경을 인내로, 순경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도 잘 인내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저주했습니다. 그죠? 그러자가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저놈을 제가 한 칼에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했지만 다윗은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욕하고 비난해도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에요. 이 얼마나 성숙한 삶의 자세가 되돕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초고 지금까지 20년 세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 남편 위에서 그토록 기도해도 아직까지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분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나름대로 신앙을 잘한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불치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은 다 궁극적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 죽을 때까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은혜를 죄짓는 일에 사용하고 정작 죄진 일에 사용해서 그 죄가 가져오는 어림을 겪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다면 이것은 마치 뭐가 같은가. 사무엘 러드포드 목사님이 교리문답을 썼는데 제 구문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것은 엄마 품에 안겨임이 있으면서 엄마 얼굴을 때린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쓴 존 블라벨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섭리의 찬장에 있고 여러분의 돈은 섭리의 지갑에 있으며 여러분의 안전은 섭리의 팔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섭리의 그러한 돌봄에 감사한다면 여러분이 최소한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섭리의 손을 통해서 받은 은총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우리가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그런 동일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어리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로 그처럼 오랜 기간 동안 어렵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플라벨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타나고 있어요. 섭리가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 가득하다. 우리의 가까운 감각안에서는 매우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코로나19가 또 얼마나 어려움을 또 줄지, 또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어려움을 줄지,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견디셨지만 지금까지 견디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들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함으로 해서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섭리와 저는 참된 이해 안에서 유익을 얻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 타락한 인생의 삶을 살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참으로 큽니다. 자연재해로, 질병으로, 감염병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또 불치병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은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의도와 목적은 선함을 믿습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떠들일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운명론적으로 이해해서 우리 할 바를 하지 못하거나 또 범실론이나 이슬론적 사고를 가져서 우리가 마땅히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함으로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태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예정과 작정을 믿으면서도 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다양한 질문과 또한 반론의 말씀으로 화답하고 그에 기초해서 주 앞에 참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